요한계시록 11장 3절부터 읽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러합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이는 이 땅에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저희를 해하고자 한즉 저희 입에서 불이 나서 그 원수를 소멸할지니 누구든지 해하려 하면 반드시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저희가 권세를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세를 가지고 물을 변하여 피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저희로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저희를 이기고 저희를 죽일 터인즉 저희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저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묵도하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저희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저희 속에 들어가매 저희가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저희가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저희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 시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아멘.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큰 은혜 주시고 말씀이 올바로 전해지며 또 말씀이 올바로 이해되고 믿어져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은혜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을 더욱 닮도록 복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귀를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말씀이 저에게 전해지는 귀한 이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홀로 모든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희가 지금 요한계시록 10장과 또 11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나팔 재앙이 내려지는 그 동안의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을 지금 받고 있는데 그 심판이 내려지는 그동안에 이 세상에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가 지금 10장과 11장에서 보여집니다.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11장 1절과 2절에서 참 교회가 거짓 교회에서부터 분리되는 즉 참 교회는 청량이 되고 그리고 거짓 교회는 청량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7장 말씀으로 하면은 이미 쳐져 있고 가짜는 인이 쳐있지가 않습니다. 즉 참 기독교는 기독교인과 그 교회에는 성령님이 보내져서 인이 쳐져 있지만 가짜와 거짓은 성령님이 보내져 있지가 않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참 교회는 청량이 되었고 거짓 교회는 청량이 안 되어서 분리가 되어 있지만 그러나 육체의 눈에는 참 알아보기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이제 3절서부터 그러면 청량이 된 자들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즉 참 교회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가 3절부터 나오는데 처음 3절부터 6절까지는 구약을 배경으로 그 참 교회의 모습이 보여지고 7절서부터 13절까지는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중심으로 즉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참 교회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경우에 이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 구약을 배경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도 그 청량하는 모습이 성전을 청량합니다. 즉 구약 그 용어를 사용하는 거죠. 왜? 원래 참 성전이 청량되는 것은 참 교회가 청량되는, 즉 믿는 사람들이 청량되는 것이죠. 그 믿는 사람이 청량되는 그 현실을 구약의 용어를 빌려다가 지금 우리에게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3절서부터 6절은 구약의 용어를 빌려 참 교회의 모습을 저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이제 7절에 가면은 더 이상 구약이 아니라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교회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걸 읽다가 깜짝 놀라는 일이 없기를 바라는 겁니다. 왜? 3절에서 6절에 읽으면 뭐 입에서 불이 나가고 즉 쉽게 얘기하면은 이 세상이 이 두 증인한테 이 세상식으로 말하는 그런 힘에도 당하지 못하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승리를 즉 이 세상에서 말하는 승리를 하는 그런 모습으로 교회가 표현이 되다가 갑자기 7절부터는 죽어버리는 그럼 여러분이 이게 혼동이 오죠. 아, 이건 무슨야? 왜 이렇게 되는 거냐? 성경을 잘 이해를 하면서 내려가면 그런 혼동이 없습니다. 구약은 항상 세상적, 상징적, 그림자적, 예표 수준. 그래서 우리 생각에는 이 육체적인 힘을 보이는 즉 교회도 전 세상을 정복해버리고 다 우리가 정복을 하여 힘으로 이 세상에서도 이해하는 힘으로 다스리면 참 좋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의 힘으로도 전쟁을 하면 다 무너뜨리고 이기는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즉 적군이 쳐들어오면 하나님 백성들이 그걸 깨끗하게 물리쳐버립니다. 그런데 신약에 와서 예수님을 보면 적군이 쳐들어오면 잡히고 으덧터지고 침뱉임을 받고 결국에는 죽습니다. 그러면 구약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왜 그렇게 잡혀 죽어야 되는 거냐? 말이 좀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 보일 수도 있죠. 그러나 여러분이 성경 전체를 이해하면 놀라운 것이 아닙니다. 놀라운 것이지만 이해 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모습이 구약의 용어로 표현될 때와 예수님 중심으로 표현될 때 이런 모습들을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도록 허락하십니다. 그러나 노력이 필요합니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를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부분적 부분적들이 이해가 되죠. 그러면 구약의 이스라엘은 참교회를 예표하는 것이었고 이제 교회는 그 참교회입니다. 구약은 예표 수준에서 이 참교회를 그림자같이 보여주는 수준에서 이스라엘을 사용하셨는데 이제 그런 구약은 지나가고 이제 참교회가 즉 예수님의 몸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교회를 예수님 중심으로 이제 보여주시는데 예수님과 연합되어 예수님의 삶을 사는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 참교회의 모습을 3절서부터 봅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저희가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4절에 가시면 이는 이 땅의 주 앞에 섰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이니 이렇게 합니다. 그럼 먼저 두 증인이 나옵니다. 두 증인 7절에 보니까 저희가 그 증거를 마칠 때에 즉 두 증인이 하는 일은 뭐예요? 증거하는 것입니다. 영어로 하면 테스트모니. 근데 요즘 기독교는 이 테스트모니, 간증이라 그래갖고 성경에서 말하는 테스트모니와 완전 다른 모습을 가지고 같은 단어를 사용합니다. 교인들 앞에 나와서 자기가 세상적으로 얼마나 하나님한테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받았느냐를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테스트모니라고 안 합니다. 간증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테스트모니는 뭡니까? 글자 그대로 이 말씀을 전하는데 증인, 증인이라는 그 원어 단어가 순교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한다, 위트니스한다. 그것도 성경이 말하는 위트니스한다랑 전혀 관계없는 상태에서 마켓 앞에 나가서 뭐 무슨 전단서를 주고 이렇게 무슨 종이를 주면서 말하는 걸 위트니싱 한다 그러는데 성경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순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사는 거예요. 내 삶 자체가 위트니스지 내 삶 중에 몇 시간만 위트니스 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삶 자체가 위트니스예요. 성경이 이런 단어를 쓰고 있을 때 성경이 그 단어를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그걸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대로 해놓고 우리는 위트니스 했다. 우리는 간증했다.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대로 하면서 그 얘기를 해야죠. 지금 요한계시록에서 테스트모니, 간증하는 사람들은 그 테스트모니 때문에 죽습니다. 제가 몇 군데 보여드린, 이제 저절로 보게 되죠, 가면. 그들의 간증 때문에 목숨을 잃습니다. 지금 그런 수준에서 성경이 간증을 얘기하는데 그저 교인들 앞에서 자기 얼마나 잘났는가를 얘기하면서 간증이라. 하나님은 자기를 그 앉아서 듣는 사람보다 더 축복해줘서 자기는 더 잘난 자라는 것을 말하면서 간증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그건 성경이 말하는 간증이 아닙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삶을 믿음으로 살 때 그 삶 자체가 간증입니다. 그 삶에서 말을 하거나 생각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이 나오는 그 자체가 간증입니다. 두 증인이 증거를 합니다. 테스트모니. 그러면 증인이라는 단어는 순교자라는 단어인데 그들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지. 지금 내가 당신보다 하나님을 더 잘 믿어 더 세상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고 이런 걸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예수님을 더 잘 믿어 나는 암이 고쳐지고 너는 병이 아직도 있다. 이걸 증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이런 것까지 이야기를 해야 되는 참 슬픈 세상, 슬픈 시간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간증이 무엇이고 증거가 무엇인가를 얘기를 해야 될 때가 지금입니다. 왜? 너무나 잘못들 이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감옥에 잡혀가고 죽기까지 하는 그런 증거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피가 지금 이 교회 역사 안에서 그런 사람들의 피를 모으면 강같이 흐르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교회들이 그 말도 안 되는 수준을 증거한다, 위트니스한다, 간증한다 그러고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이 그 많은 피를 헛 흘렸냔 말입니다. 그 귀한 그 피에 저희가 그 피에 그 진짜 그 거룩함을 우리가 욕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이 10장에서 요한에게 예언하여야 하리라. 즉 요한이 교회를 대표로 나오는데 너는 해야 할 일이 예언하여야 하리라. 선지자 직분을 주셨습니다. 즉 교회가 선지자입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두 증인이 여기 보니 예언하는 권세를 받았다 말합니다. 즉 예언하는 권세를 받았다. 무슨 말이에요? 그 예언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고 그 예언하는 사람으로 보내졌다 이 뜻이죠. 그러나 이 예언도 그저 믿지 않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즉 미래의 일을 말하는 당신의 아들이 가만히 보니까 하버드 대학에 갈 것 같다. 이런 예언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당신이 뭐 이렇게 이렇게 하니 당신의 자녀가 이런 사람을 만나 결혼하겠다. 지금 그런 예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죠. 예언이라는 단어는 revelation, 계시라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 그걸 예언한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참 예언은
성경을 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지금 교회가 성경을 전하는 그 자체를 지금 예언하는 걸로, 계시하는 걸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점장이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요즘 교회의 예언은 전부 점장이 같이 돼버렸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의 일들을 다 얘기해 주십니다. 모자라는 게 없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어느 대학교 가느냐, 누구랑 결혼하느냐, 무슨 비즈니스를 하느냐. 지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죠? 성경이 정말 하나님을 향하여 지식을 얻으려는 게 그런 겁니까? 성경에 그렇게 나옵니까? 그건 세상이 얻고자 하는 지식들입니다. 교회가 청량이 되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성경이 여러분이 참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정말 어떻게 하면 기독교인으로서 그 기독교인답게 기독교인에 주어지는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는 성경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걸 알고 싶은 게 아니라 아까도 말한 것처럼 무슨 비즈니스, 무슨 대학교, 자기 욕심밖에는 없어요. 이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이 다루고 있는 것들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 아들, 딸들이 어느 대학교 가는 거 그거 천국 가셨을 때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이름을 가지고 그런 걸 알라고 합니다. 그런 거에 모두 초점을 맞춰버립니다. 증거를 합니다. 선지자 직분으로서 증거를 하는 거예요. 즉,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땅끝까지 가서 나의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가서. 나의 순교자가 되라. 땅끝까지 가서 나의 말씀을 전하라. 이런 소리입니다. 그러면 이 두 증인이 예언하는 권세를 받았습니다. 지금 이 두 증인은 전 교회 시대의 전 교회 대표로 나옵니다. 10절에 가보면은 두 증인이라고 안 그러고 이 두 선지자라고 나옵니다. 그죠? 여러분이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분명히 3절에는 두 증인인데 그 두 증인이 죽는데 10절에 보면 이 두 선지자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이 벌써 연결이 되죠. 이 두 증인은 두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가져오는 자들입니다. 그렇죠? 그 말씀의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즉 예수님을 증거하는 건데, 교회에 이 하나님이 이 두 증인을, 이 교회를 어떻게 말하냐 하면 4절에 또 보시면, 이 뭐야, 3절에 나의 두 증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두 증인이라. 그냥 증인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들은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얘기합니다.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거란 말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도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것입니다. 나의 두 증인이라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의 증인. 왜 그래요? 1장 5절에 생각나세요? 예수님께서 바로 충성된 증인이십니다. 충성된 증인은 단 한 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제 그 교회가 바로 예수님을 닮게 부름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충성된 증인인데 교회도 이제 예수님의 충성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 예수님 삶에 참여되는 것입니다. 죽기까지 충성된 증인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에 순교당한 안디바, 그를 향하여 예수님이 내 충성된 증인이라 부르셨습니다. 17장 6절에 가보시면 예수의 증인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7절에 가보시면 다시 돌아와서 두 증인이 증거 마칠 때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합니다.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는데 두 증인의 지금 이제 그 아이덴티티를 좀 배우고자 하는데 13장 7절에 가보세요. 13장 7절에 가보시면은 그 짐승이 똑같은 짐승인데 7절에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방언,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아까는 그 짐승이 두 증인을 죽이는데 여기에서는 그 같은 짐승이 성도들을 싸워 이깁니다. 두 증인은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두 촛대라. 벌써 촛대에 대해서 배웠죠. 1장 20절 하반부에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여기는 두 촛대로 나옵니다. 왜 이렇게 두 촛대로 나오느냐? 이유가 있어요. 두 증인. 왜 두 명입니까? 신명기 9장 15절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신명기 19장 15절. 신명기 19장 15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람이 아무 악이든지 무릇 범한 죄는 한 증인으로만 정한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다. 지금 이 교회는 이 세상에 사는 이 삶에서 지금 교회의 배경은 뭐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그 배경입니다. 즉 선지자의 역할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소자입니다.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자들이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도 선지자들이 와서 그 이스라엘 죄를 고발하는 거죠. 기소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죄인들이다.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 즉, 지금 하나님의 그 선지자들의 역할을 받은 지금 교회는 바로 그런 면에서 이렇게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면에서 상징적으로 두 증인으로 표현이 되는데 왜? 혼자서 어떤 사람의 죄를 우리가 심판할 때 한 사람의 증인을 가지고 하지 못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징적인 용어입니다. 물론 교회가 두 명밖에 없는 게 아니죠. 그러나 두 증인으로 표현이 됐다 이 말이죠.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교회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지금 교회가 두 증인이면 한 사람의 증거만 갖고 지금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두 사람의 증거, 상징적으로. 그렇죠? 우린 두 사람이 넘죠. 수도 없죠. 즉, 진리를 가지고 지금 증거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며칠 동안 증거를 하게 돼 있습니까? 예언하는 그 기간이 1260일입니다. 1260일. 저희는 이것을 많이 보았는데 여기 몇 분이 한 번도 이것을 보지 못한 분들이 계셔서 우리 제가 시간 많이 안 보내고 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으로 가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빨리빨리 제가 읽어드립니다. 다니엘서 9장 여러분이 저를 잘 쫓아오세요. 처음 들으시는 분들은. 다니엘서 9장 25절. 왜 1260일이냐? 이것을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어디서부터 온 거냐? 이런 숫자들이. 25절에 다니엘서 9장 25절에 그러므로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증거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은 메시아라는 뜻이죠. 메시아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일곱 이레와 육십 이레가 지날 것이요 그때 곤란한 동안에 성이 증건되어 거리와 해자가 이룰 것이며 지금 다니엘한테 이상이 주어지는데 다니엘 때부터 마지막 날까지 즉 모든 것이 성취되는 날까지 70일회가 있을 것을 얘기하셨습니다. 70일회. 그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70일회라고 얘기해 놓고 끝까지. 그런데 메시아 때까지는 7일회와 60일회가 62일회가 지날 것이요. 그러면은 다니엘서서부터 메시아, 즉 예수님이 올 때까지 7일회와 62일회가 지난다. 7개와 62를 더하면 69일회죠. 그러면 메시아 때까지 69일회가 지나는 거예요. 그러면 메시아서부터 끝까지 딱 일주일 남는 거죠. 일주일. 그렇죠? 그래서 26절 62일회 후에 즉 7개가 지나고 62일회가 지내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며 즉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27절에 가보시면 중요한 거예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이레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가 그 이레의 절반 이레라 그러면 7일이죠. 7일의 절반이면은 3분의 3과 2분의 1. 그렇죠? 7일의 그 이레의 절반 그 3과 2분의 1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요?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제사가 끝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셨을 때까지가 69일회가 지났고 이제 일주일 남았는데 상징적인 번호입니다. 일주일 남았는데 그 중간 3과 2분의 1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은 제사가 없어져요. 즉 성전이 무너집니다. 여러분과 제가 알다시피 성전이 언제 무너졌어요? 70AD에 무너졌습니다. 70AD에 무너졌어요. 그러면 70AD부터 지금 2009년도 AD입니다. 70AD부터 마지막 날까지 얼마나 남은 거예요? 3과 2분의 1만 남은 거죠. 그래서 3과 2분의 1을 3과 2분의 1이 표하고 있는 시대가 뭐예요? 교회 시대입니다. 교회 시대를 3과 2분의 1이 포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떤 식으로 그 3과 2분의 1이 우리한테 주어지느냐, 한때, 두때, 반때로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이러면 한때, 두때, 반때라는 말을 만나게 되는데, 한때 하면 하나죠. 두때 하면 둘이에요. 합치면 뭐예요? 3이죠. 그리고 반때, 3과 2분의 1입니다. 그래서 그 한때, 두때, 이때를 1년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3년 반이에요.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봤죠. 3년 반이 몇 달이에요? 42달입니다. 그래서 가짜 교회가 흥행하는 그 기간을 42달로 나왔었죠. 즉, 가짜 교회는 교회 시대 전체에 있을 겁니다. 근데 오늘은 뭐예요? 얼마만큼 이 두 증인이 예언을 해요? 1260일. 3년 반을, 3년 6개월을 날짜로 바꿔보세요. 한 달을 30일로 쳐서. 42달을 날짜로 바꿔보세요. 126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두 증인이 1260일 동안 예언을 하리라는 말은 한때, 두때, 반때를 예언하리라 한 말과 똑같고 42달 동안 예언하리라 하는 말과 똑같고 3년 반 동안 예언하리라 하는 말과 똑같아요. 즉, 뭘 가리키는 거예요? 교회 시대. 몇천 년이 될지 모르지만 교회 시대 동안 예언하리라. 1260일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때, 두때, 셋, 반때. 그걸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지금 같은 시대입니다. 그 같은 시대. 즉, 가짜 교회도 42달 동안 있을 거고 교회가 증거하는 기간도 1260일, 즉 3년 반, 즉 42달. 다 같은 지금 그 시간을 얘기하고 있어요. 즉 교회 시대입니다. 바로 오늘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 그 교회 시대에 지금 포함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을 해주시, 이게 예언, 즉 점장이 같은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그러면 지금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데 그 교회는 먼저 청량이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청량을 하고 그리고 교회는 두 증인이에요. 그 두 증인에게 무슨 임무가 주어지냐? 예언하라. 증거하라. 말씀을 전하라. 예수님을 증거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속해 있는 이 예천 교회가 할 일은 뭐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딴 걸 하라고 부름을 받은 교회가 아닙니다. 그들의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몇 군데 보죠. 우리 요한계시록 1장 9절.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어떻게 됐어요? 밧모라 하는 섬에 귀양 갔죠. 지금 예수님의 증거로 인하여, 그러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이 증인들이 증거한다는 것이 어떤 건지 여러분이 이해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의 세상적으로 말하면 손해와 핍박과 고난이 따르는 건지 이해를 하시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증거라는 단어가 요한계시록에 나올 때마다 어떤 일과 연결되어 있는지 한번 보세요. 지금 여기에는 귀양 가는 일과 연결이 돼서 나옵니다. 예수님 증거하다가. 그러면 또 12장 17절에 가보세요. 12장 17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여자가 여기서도 교회의 모습인데 제가 나중에 거기 가면 이제 설명을 해드리겠어요. 사탄, 용이 사탄이고 여자는 교회인데,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사탄이 이제 그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거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 20장, 요한계시록 20장. 20장 4절. 거기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예수님을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베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또 어떻게 연결이 돼요? 목베임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 정도만 해도 여러분이 예수님을 증거한다. 지금 요한계시록은 그 예수님의 증거하고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그 상황이 지금 어떤 걸로 표현이 되는지를 좀, 참 성경은 이렇게 보여줘도 요즘은 예수님 잘 전하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죠. 그죠? 성경은 그렇게 안 써 있는데, 요즘은 예수님 잘 전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나옵니다. 그게 희한합니다. 어디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데. 성경은 오히려 지금 예수님 증거하면 목이 베이고 감옥에 잡혀가고 지금 이상해요. 어떻게 다 이렇게 됐어요? 정말 답답합니다. 제가 답답하니까 자꾸 이렇게, 내가 그래서 속으로 또 이런 소리 하지 말아야지 하는데, 그냥 답답해요 정말. 이들이, 두 증인이 굵은 배옷을 입었어요. 굵은 배옷. 구약에서 그 배옷을 입은 사람들이 주로 누굽니까? 선지자죠. 선지자들이 입는 옷입니다. 예레미야도 그 배옷을 입은 모습이 나오는데, 그리고 이 배옷을 입는 모습은 또 뭐예요? 선지자들의 모습이 되고, 또 구약에서 언제 배옷을 입어요? 회개할 때. 죄를 자기가 뿌리고, 자기 머리에 죄를 뿌리고 회개할 때 무슨 옷을 입어요? 배옷을 입죠. 그러면 이 두 증인은 선지자요, 회개하는 자들입니다. 이사야서 한번 보죠. 이사야서 37장. 이사야서 37장 1절. 히스기야 왕이 듣고 그 옷을 찢고 긁은 배를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국내 대신 엘리야김과 서기관 셉나와 제사장 중 어른들도 굵은 배를 입으니라. 이제 가서 회개하는 모습이죠. 배옷을 입었다. 이런 것들이 지금 괜히 상징이면서도 지금 뜻이 굉장히 있는 그런 것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라고 지금 성경이 그런 말을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마태복음 11장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울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예수님의 책망을 들어보면,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배옷을 입고 죄에 앉아 회개하였으니라. 그러면 여기 지금 회개하고 죄를 뿌리는 것과 배옷을 입는 것이 다 연결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배옷을 입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선지자들의 모습이라는 것과 또 회개하며 지금 증거하는 자들임을 보게 됩니다. 교회는 그러면 회개하며 심판과 회개를 전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두 증인입니다.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것입니다. 그 죄에 참여하는 게 아니라 그 세상의 죄를 고발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세상이 이제 하나님 법정에 서서 유죄를 받을 것인데, 그런데 계속 읽어보면은 이 두 증인은 세상을 괴롭힌다고 나와요. 그 괴롭힌다는 것은 지금 심판을 전하고 그들의 그 죄를 고발하기 때문에 세상이 미워하는 거죠. 그래서 죽입니다. 그렇게 죽임으로, 교회가 죽음으로 이제 세상의 죄가 꽉 채워지는 것입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의 칼에 죽어 엄청난 피가 흘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요즘은 예수님 때문에 순교라는 이 개념조차도 이제 없습니다. 요즘 자라나는, 교회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이 예수님 때문에 순교라 이런 컨셉은 아예 그 마음에 있지도 않습니다. 지금 2000년 동안 예수님 때문에 죽은 자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제는 예수님 이용하여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변한 게 아니라 청량되지 않은 그런 것들이 더 왕성하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가짜가 많아진 겁니다. 말씀 그대로 됩니다. 마지막이 되면 가짜가 많아질 것을 얘기합니다.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 이것은 스가랴 4장이 생각나게 하죠. 스가랴 4장에 보면은 교회를 표현하는데, 예수님을 표현하는데 순금 등대로 나옵니다. 등대. 그러나 그게 촛대. 왜? 등대. 구약 시대에 다 이렇게 초, 기름 이런 걸로 불을 뗀 거지. 무슨 요즘같이 이런 뭐야, 일렉트리시티를 얘기하는 게 아니죠. 촛대예요, 다. 기름으로 불을 저거 하는 것이죠. 거기서 그 순금 등대를 만드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바로 교회를 짓는 거죠. 그 교회를 짓는 모습을 성전을 재건설하라. 스가랴는 지금 성전을 다시 짓는 거 아니에요, 와서. 성전을 짓는 것, 그것과 연결하여 그 성전 안에 그 순금 등대를 만드는데 바로 교회를 짓는. 그래서 우리 보고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바로 촛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시죠. 그분이 참으로 촛대죠. 그러나 우리는 항상 그분을 닮으라고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세상의 빛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뭐라 그러냐? 스가랴 4장 6절의 하반부에 보는 이런 등대를 만드는 데 있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되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성령으로 되느니라. 지금 그래서 그들이 지금 성전을 다시 짓고 이 등대를 다시 만들어서 빛을 비추고 하는 이런 일을 해야 되는데, 즉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날 성령님이 오시는 것, 사도행전 2장에는 바로 그 등대가, 즉 그 촛대가 불이 펴지는 거죠. 불이 켜지는 거예요. 왜? 구약에서도 그 등대가 불이 켜지려면 기름이 주어져야 되는데, 기름이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시죠. 성령님이 이제 교회에 오십니다. 오순절날. 즉 교회가 불이 켜지는 거죠. 등대가 켜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켜지고 세워지는 게 힘으로 되는 거냐? 능력으로 되는 거냐?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능력 있는 자 오는 거 기대하고 있는 줄 아세요? 와, 좀 실력 있는 자가 왔으면 좋겠다.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실력 있는 자 와봤자 문제만 일으킵니다. 능력으로 되고 실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 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에서 멸시받는 인간들 데리고.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죠. 인간들의 능력을 자꾸 사용하니까 그 사람만 잘났다가 됩니다. 교회에서도 그 사람이 높아집니다. 자기가 잘난 거죠. 실력 있는 자를 원하시고 계십니까? 우리 교회 그런 사람들 기다리고 있습니까, 지금? 아닙니다. 저부터 해서 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뭐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생각하고 계실까 봐.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오면은 참 좋겠다. 뭐 우리 교회에 또 뭐 이런 실력이 있는 사람이 오면 뭐가 되겠다. 안 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와서 돼도 안 됩니다. 돼도 하나님에게 영광이 드려지는 게 아니라 그 사람한테 영광이 갑니다. 승금 등대, 금기름으로 켜집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순절에 오신 그 모습인데 스가랴 4장 14절에 보면 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이 두 감람나무가 뭐예요? 기름을 발리운 자들이라. 이 여기 지금 두 감람나무의 그 아이덴티티를 또 배우려고 하는데 기름 발리운 자들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셔섰는 자라. 어? 스가랴에도 지금 두 감람나무를 얘기하면서 주 앞에 모셔 섰는 자라. 여기 두 증인이 바로 두 감람나무요 두 촛대인데 주님 앞에 모셔 섰는 자라 나오죠. 그러면은 지금 스가랴 4장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 것은 분명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은 기름 발리운 자라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 글자 그대로 번역하면 Sons of Oil, 기름의 아들들이다 이 뜻입니다. 기름의 아들들. 그런데 이것은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는 거냐 하면은 기름진 자들이라, 즉 풍부한 기름을 중재하는 자들이라. 이런 식으로 그것을 보게 되면 이 두 감람나무는 기름 발리운 자들이다기보다는 기름을 바르는 자들로 보는 게 오히려 더 확실하게 번역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 4장 14절이 기름 발리운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하는 것보다 기름을 바르는 자들이라 이렇게 번역을 하는 것이 좋은데 기름 발리운 자들이라고 보면 그러면 이 두 감람나무는 제사장과 왕입니다. 왜? 기름이 발리움을 받아야 된다는 것은 기름 부음을 받는 거죠. 구약에서 누가 누구를 기름 붓습니까? 선지자가 왕을 세울 때 기름을 붓고 제사장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래서 기름을 발리운 자라고 보게 되면 두 감람나무는 직분이 제사장과 왕이 되지만 기름을 바르는 자라 보게 되면은 그 직분이 선지자입니다. 왜? 선지자가 기름을 붓고 세우니까. 근데 그렇게 보는 것이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과 일치가 되죠. 그래서 이 두 감람나무, 두 증인, 기름을 바르는 자들, 즉 선지자들, 두 증인이 선지자들. 그 성령님께서 그 선지자들이 기름을 바르는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예. 5절부터는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왜? 지금 5절과 6절을 들어가게 되면은 오늘 그 교재 시간을 못할 것 같이 되겠는데, 예, 오늘 거기까지만 보고 제가 다음 주에 다시 와서 5절, 6절 보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지금까지 두 증인의 아이덴티티를 우리가 좀 봤는데, 교회를 상징하는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 두 증인을 통해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 뭐고, 교회에 주어진 임무가 뭐고, 지금 교회가 어떠한 힘으로 세워지고 또 인도되고 하는 이런 모든 것을 지금 우리가 상징적인 용어를 통해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교회인데 여러분을 이제 통해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시고 싶은데, 즉 영광을 비추시고 싶은데 그 일이, 그 기름이 있어야 되죠. 성령님께서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성령님을 믿고 그 성령님의 역사에 순종하는 겁니다. 말씀을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너무 요즘은 우리가 뭘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치면 그러면 하나님이 야, 참 너 기특하다 하고 칭찬하시는 걸로 착각을 합니다. 우리가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우리 힘으로 뭘 할 수 있다고들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죄밖에 못 짚니다. 그것밖에는 못하는 주제에 뭘 그렇게 이루어서 하나님께 바친다는 건지. 뭘 이뤄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어요. 예수님이 안 이룬 거를 우리가 이뤄서 드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그 일에 참여를 시키시는 거예요, 지금. 교회도 예수님이 짓고 있는 거예요. 잘 이해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두 증인이 예수님이 참 증인인 그 현실에 초청이 되는 거지. 예수님과 분리되어 우리가 증인해서 우리가 열심히 내서 우리가 뭘 이루는 것이 아닙니다.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되라.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 28절. 제가 그것만 읽어드리죠. 여러분 잘 아시는 거죠? 지상명령. 뭐라 그랬어요? 끝까지 하고 28장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다. 땅끝까지 가라. 그리고 내 증인이 되라. 그래놓고 예수님이 약속은 끝날까지 내가 땅끝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그럼 땅끝까지 누가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가는 거예요?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겁니까? 땅끝까지도 예수님이 가시는 거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니 그 백성들을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거지. 예수님은 안 가고 우리만 가면 뭐가 됩니까? 아무것도 안 됩니다. 잘 이해를 하세요, 성경을.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벌써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가는 그 일에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참여시키는 것이 이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두 증인으로 세우셔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참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증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배옷을 입고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교회가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교회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말씀으로 밝혀주신 그대로 다 이루어짐을 보며 기뻐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예천 장로교회 되고 또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